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랬습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뜻은 죄를 다 멸하는 거죠. 사망을 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망과 죄를 가져온 사탄을 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결론적으로 멋진 광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결말의 말씀을 모른다면 무슨 소망으로 사겠습니까? 옛날 참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본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사는 거 그가 만족하지 않고 그는 이 땅에서 순례자요 태국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할지라도 진정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결론을 보고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만 우리는 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환난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요. 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이 끝났고 이제 7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환난 기간 중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참 환난 때 참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그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을 봉독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실 1890년 전까지만 해도 1890년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네모로 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7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그랬습니다. 네 모퉁이에 서서 이것은 사실 비과학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옛날 시대에 살던 사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때 시대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자신이 비과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이죠. 만약 그 당시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으면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땅의 네 모퉁이다 그랬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동서남북이라고 그랬다면 1890년 그 이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느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재미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40장 22절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어요. 원형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시니 모든 사람은 메뚜기 같다. 그때 이미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둥글다 그러십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참 휴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한 곳은 밤이고 한 곳은 낮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밤이면은 한국은 낮이고 또 미국이 낮이면은 한국이 밤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서기 한 50년경 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던 주전 한 7680년경 이때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있죠. 뭐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서 있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조금 조금 머리가 트여서 깨닫고 발견하는 거지 이 발명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명품도 따져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찾아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물건을 만들고 뭐 우주공학을 만들고 그러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 하나님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것들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자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자꾸 푸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죄인들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대항해봤자 결안으로 파헤치는 것보다도 수억만 배 더 엄청나게 그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자, 7장 2절로 3절을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전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전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이마에 인으로 표시할 때까지 지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6장 8절에서 보면은 6장 8절에 지옥이 열리기 때문에 7장은 봉인들이 다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을 말하는 잠깐 삽입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자들이 인을 받느냐 이제 나오죠. 7장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14만 4천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또 안식교도들 그리고 몰몬교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인들이 14만 4천이 넘어지니까 신학을 또 바꿨습니다. 진리를 바꿀 수가 없죠. 교리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세 종교의 대부분의 그 공통적인 사항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의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이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된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이들은 어떤 인을 받은 성도들인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장, 머리에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또 에스겔서에서 보면 나오죠. 에스겔서 9장 1절, 8절에 그 내용 가운데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읍 중관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관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참, 죄를 보고 사람들의 악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탄식하라. 이마에 표를 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면했죠.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데 열두 지파를 하나님이 다 알아보겠느냐. 이건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생기기도 하는데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인간이 발견한 그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면 안 되죠.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고백한다면 참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안식교도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대인도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힌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2, 3장에서 일곱 개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 뭡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내가 유대인이다. 14만 4천 명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000 명씩 뽑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다. 자칭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으로 해야지 우리가 조금 교리가 틀린다고 해서 이단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12,000명씩 인을 받는가? 제가 7장 5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벤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참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민수기에 나오는 지파와 또 에스겔 48장에 땅을 분배할 때 나오는 지파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파가 조금 다르죠. 8절에 요셉 지파가 들어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고 요셉 지파가 들어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범죄를 했죠. 빠져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에브라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요셉에게는 두 지파, 두 몫을 줬습니다. 참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두 몫을 줬는데 원래는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하신 그 참 통치가 거기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위가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레위는 13번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지파였죠. 그런데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지고 결국은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뜻이 있죠. 그 단 지파에 관한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다면 단지파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4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단의 출생에 대해서 이 단은 라헬의 첫 아들인데 사실은 자기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참 시기하는 마음으로 레아 자기 그 언니가 아들을 낳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참 종으로부터 서자를 낳게 했죠. 그래서 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대리모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작은 길의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옛날 단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참 하나님의 참 통치권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7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전 세계를 모든 민족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죠.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닌 환난 때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족속,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물론 유대인이 아니죠. 이걸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The Gentile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떻게 구원을 받나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한국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호자가 있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큰 무리의 천사들의 찬양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큰 무리의 천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올라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6장 11절에 언급된 순교자들과 목이 잘린 순교자들과 관계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다닙니다. 참 그러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휴거되고 나면 그야말로 야, 성경 말씀이 정말 맞구나. 나는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니 어떡할까. 그러니 이제는 저 그리스도 추하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인을 받지 않으면, 666을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살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 죽음을 내놓고 피해 다니다가 목 잘라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다 들었죠. 그러나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휴거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사실 은혜 시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양심을 씻어줘요. 양심 속에 있는 죄까지 씻어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진 거죠. 옷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때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성전이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이 시대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성전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환난 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씻김 받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위치가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참 그러니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바로 이것은 야말로 축복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육신의 몸도 그 안에 성령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병든 자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피가 양심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의인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좌정하실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집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기쁨으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물도 없지만 그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에게 내어쬐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인을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돌아다니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집이 없으니까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떼약빛에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하늘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환경입니까? 그러나 지금 구원받는 것, 이것이 더 축복입니다. 7장 17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영원에 가서만 눈물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만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나갈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됐지만 땅에 환난을 통과하는 수많은 나의 형제자매들,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다는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자기들의 친척들을 보고 자기들의 목사님을 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짜다 하는 것을 그때 믿고 그들이 얼마나 울부짖으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휴거된 성도들 땅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요한이 내려보는 것처럼 그 내려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릴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 때에도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피 흘리고 할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70년, 서기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초토화 되고 여인들이 무참하게 욕을 당하고 참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할 것,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도 우리는 그런 울음을 울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입니다. 환난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나팔재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될 때까지 잠깐 동안 이 말씀을 보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읽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두 번째로 이제 환난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환난이 전개됩니다.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팔 하나가 불려질 때마다 또 환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제 여기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이나 또 솔로몬이 진 성전, 헤롯이 진 성전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히 시작될 때까지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히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도성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제 배울 것입니다. 이 금제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에 기도들이 드려집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단과는 다르죠. 보좌는 바로 땅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의 자리를 바로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의 보좌의 모형이 바로 땅의 성막의 지성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4절 5절 6절을 봅니다. 그의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이 제단불은 장막 안의 금제단이나 장막 밖의 노제단에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향을 피우죠, 제사장들이.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억함으로 상달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구제가 결국 그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결국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잔에 금제단에 부어질 때 이것이 결국은 땅으로 응답되죠.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서 예수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던 이들의 혼이 복수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계시록 8장 5절에서 그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 내오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고통받는 성도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금제단에 드려질 것이요. 이것이 땅에 쏟아질 때에 복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참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대접에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계속 부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요. 눈물을 씻어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소망 가운데 사는 놀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들 따르는 악인들, 죄인들의 말로가 있습니다. 이 현 죄악 세상의 말로가 있습니다. 마귀의 말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